العالمين. وإذا أنه ينظر فلم أيها أمّا بسوء에서 태어날 때 울음소리가 우둔차야 큰 눈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100이면 100사람이 다 웁니다. 아무 문제 없는 아이가 그 도롱뱅이적인 이런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 다 울어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다 울음을 터뜨리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왜 우느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문을 갖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배가 고파서 우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파서 우는 것도 아닐 것인데 모든 아이들이 왜 태어날 때 한없이 우는 이유가 뭘까? 이게 더 타임제지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숨결 소리를 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단절감 때문이다.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숨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태어나면 그 숨소리가 탁 끊기고 듣지 못하는 단절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뒷받침을 하는 것처럼 일본의 언어 박사는 임산부의 자궁에 마이크를 장치해서 그 자궁에서 뛰는 고동 소리를 녹음해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85%의 아이들이 울지 않거나 울음을 쉽게 그치고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와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엄마가 그럴 때 빠른 숨소리를 들으며 함께 걷고 숨을 취할 때는 고요한 숨결을 느끼며 함께 잠을 자면서 태어남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세계 속에서는 모든 일이 엄마의 숨소리를 듣는 것을 시작해서 그 숨소리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의 뱃속을 박차고 나왔을 때 엄마의 숨소리를 듣지 못하는 단절감에서 오는 그 절망감, 그 고통은 이 아이에게 지금 그 경험하지 못한 큰 슬픔이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엉엉 하고 울음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인 아이를 가진 엄마처럼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생명의 영양분과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내 생명인 말씀을 뱃속에 넣고 내 생명의 영양을 공급받고 내 숨결 소리를 듣고 나와 한 몸을 이루어야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의 부모신 하나님, 엄마 뱃속처럼 자궁처럼 우리를 평안하게 품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어머니의 뱃속 같은 교회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숨결 소리를 들으며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라는 계시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휴식했다고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더 받아야 할 큰 축복이 아마 세상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뱃속의 아이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행복을 누려야 할 때와 울음을 터뜨려야 할 때를 알려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낄 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리석도록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박동하듯 선포하는 하나님의 고든 소리에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기를 거부하고 교회 밖에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방법론을 선택해서 불행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을 가장 행복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서 내 기업의 번창함, 자신의 집을 통해서 인정받고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에 행복감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기억하세요. 참된 순부는 엄마와 대화가 하나이듯이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머니 뱃속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가장 크게 울음을 터뜨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참 자녀, 하나님의 참 성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와 대화가 하나이듯이 교회와 성도는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1장 4절로 6절에서 밝힌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마시고 땅의 인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사랑하시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 계시록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일곱 교회를 그러면 꼭 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오 교회까지만 아니라 전 세계 흩어져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록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주시는 것보다도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교회에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각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에 나와야 하고 1차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인생.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의 승리 전략 중에 네 번째, 교회 인생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교회 인생이 받는 은혜의 축복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요, 천사를 통해서 교회의 말씀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나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천사의 두루마리는 순경책이죠. 이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천사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말하려면요, 분량이 많아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시험반열에 아닙니다. 숭배 대상도 아닙니다. 천사 숭배자들이 있죠. 절대로 그것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우상 숭배죠.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 곧 피조물이다.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존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종류. 첫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냥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파송되어서 적군을 물리쳐주는, 핍박자를 물리쳐주는 반대자, 대항자, 반역자를 걸어내는 이런 천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핍박자들로부터 천사를 파송해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소식,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걸 각각 담당한 천사가 다릅니다. 특별히 천사를 지으신 목적은 전쟁을 담당하고 하나님 말씀과 소식, 곧 메시지를 전함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고 지켜주시려고 하나님 보낸 영적 존재,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섬기도록 보낸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또는 사명을 가진 존재가 이 천사입니다. 특별히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대표로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서 태워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멸망 소식을 전해주기도 한 천사가 있었죠. 또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고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한 자들이 천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서 그가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두루마리를,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두루마리 성경책은 소아시아 일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받고 약속을 받고 문제의 해결을 받을 때는 우리 일에는 얼마나 단지, 얼마나 단지 꿀과 꿀수를 도달고 오묘한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행에 옮기고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핍박의 쓴맛을 보며 살아야 함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있다니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는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특별한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가라고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가라.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은 여기에 다시 가라고 말하는 대상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인데요. 이들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는 이들에게 극렬한 반대 부딪히고 극렬하게 피탁해서 요한을 밤모습으로 유배를 보낸 당사자들입니다. 피탁자들. 즉, 많은 백성과 나라와 땅과 임금들인데,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들에게 네가 지금 유배가 있지만 다시 가라. 너를 핍박한 그 사람에게 다시 가라는 거야. 로만 명령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주신 가라, 다시 가라는 말씀에 교회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의 소망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교회가 다시 가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마리 양에게는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죠.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들어가면 말씀의 단맛으로 쓴맛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여서 감당하기 힘든 현실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세심하게 배려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흙의 돌판에 아무런 바람막이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비바람이 몰아치겠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로 힘겨운 사명의 땅, 상처의 땅으로 나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냥 다시 가라고 하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의 책을 건네시고 먹게 하십니다. 책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째로 삼켜서 온전히 삼켜서 완전히 삼켜서 가려서 삼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삼켜서 우리의 생명 조직 속으로 흡수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먹었더니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죠. 그 침이 일어난다나 배는 썩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래 달다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에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냥 배웠다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은혜의 말씀을 구속이나 더 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시에 은혜 받을 때 좋죠? 그게 단맛이라는 거야.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 현장에 나가서 그 은혜 받은 감격의 말씀, 깊은 말씀을 실제로 옮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옮길 때 쓴맛을 보게 될 거라는 거. 그 현실이죠. 말씀을 순종해서 얘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 은혜 받을 때 감격하고 기뻐서 펄펄 뛰고 뭐 이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실천하는데 쓴맛을 봐야 때문에 실천 안 하시죠? 은혜 받고 말죠. 그래서 행복하다 반쪽짜리 한국교회가 은혜에만 취해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절대로 말씀을 순종할 때 쓴맛을 보아야 됩니다. 은혜를 쏟아.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으니까 말씀이 슬픈 아이가 안 하죠? 왜 싫으잖아요. 왜 안 해요? 쏘니까. 기분 나쁘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십자가 딱 벗어버리고 그냥. 교회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때 뭐 좋죠. 뭐 꿀맛 같죠. 그냥. 찬송 부를 때 막 꿀맛이죠.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쓴맛을 보기 전에 은혜의 단맛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쓴맛을 넉넉히 이겨낼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부끄러운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쓰리신 주별의 때는 그 십자가 너무나 힘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십자가 지르고 사는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얼마나 쓰리쓴 잔입니까? 죽음의 잔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쓴 잔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만드시는 영광스러운 땀맛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땀맛이 쓴맛을 이기게 만들 거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기능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11절에 17절에 29절에 그리고 3장에 넘어와서 3장 6절에 3장 13절에 3장 2절에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의 목표는 성령을 대신해서 대행자의 사명을 가지고 성령하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예요. 교회의 이 말씀을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다. 이 들으시오다는 말은 귀로서 듣고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가서 실천으로 옮기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주신 성령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교회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은혜죠. 하나님 말씀 안 하면요. 우리는 방황하고 갈등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침묵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는 심령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증거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 주신 말씀을 주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큰 은혜죠. 2010년 지금으로도 15년 전이죠. 2010년 늦가을에 당시 정감면 당시는 맨이었죠. 정감면 모정리 739-1번지 오늘의 주소로는 모전 1지 이 번지 위에 명성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교회가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교회! 교회! 교회가 있다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산으로 둘러싸인, 사방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산자락에 여러 중소공장들이 정비하게 서 있고, 월평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부산 시립 공원묘원이 있고, 저기에 들어오는 입구에 쓰레기 수락장이 있고, 주민들은 주로 농사하며 사는 전형적인 시골 농촌이었습니다. 이곳에 종교부지로 할당된 130평 정도의 땅 위에 단일 조립식 건물을 지었습니다.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 정말 명성 교회 외관은, 외형은, 건물 모습은 전당에 있는 수많은 공장 창고와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교회다운 아름다움이나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기 바닥 면적 90평 위에 골품없는 조립식 3층 건물을 짓기 위해 틀을 조성할 때 돌이 참 많았어요. 야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사지였습니다. 이게 포크레인으로 빈턴 작업을 하고 돌들을 뽑고 벽돌을 썼고 H2를 땅에 박을 때 저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 그 감격 아마 알 사람이 없을까요? 돌 하나 뽑아낼 때 그 감격스러움, 인부들이 작업을 시작할 때 공사 현장에 같이 와서 아무 할 일도 없고 잘못하면 내가 다치기라고 하는 그 궁성 현장에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구경만 해도 자기 너무 기쁘고 저의 마음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기성공사만 해놓고도 행복하고 HB 골격을 세워놓고도 행복하고 기능을 덮어놓고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게는 느껴졌습니다. 그해 2010년 추석날 새벽에 포크레인으로 파헤쳐놓은 흙더미 틈 속에 앉아서 두세 사람 집사님들과 기쁘고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새벽 기도를 하던 모습이 지금도 아련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자랑할 만치 화려하고 훌륭한 교회 건물은 아니지만 이것이 복음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살아 뿐 아니라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나눌 성도들이 몰려올 것이다 라는 기대 때문이었고 소망 때문이었죠. 성도가 없다면 딴 노트도 그의 건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좋았더라, 신이 좋았더라고 이걸 호염처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감격과 하나님의 행복을 나타내고 있죠. 좋았더라, 신이 좋았더라, 토브. 영어로 말하면 해피. 한국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좋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 wonderful 한국 사람이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감격스러우면 뭐라고 그러죠? 이야, 죄진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장성 일정에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가 장려해보고 이야, 경상도를 죄진다. 최고 기쁨의 감탄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리를 보시고 행복감을 느끼고 좋았다라는 감탄사를 연발했을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지을 때 바로 이랬거든. 토우브. 여기에서 뽑아, 이 틀에서 뽑은 돌이 저기에 우리 교회 부지 쪽에 우서에 축대로 쌓여져 있습니다, 돌들이. 여기서 뽑은 거예요. 많이 뿌리기도 했지만 축대로 쌓을 때도 얼마나 좋아. 제가 저 사이에 돌멩이 많이 끼어놨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고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토우브 지겠다 이거. 태양빛이 빛나는데 이리처럼 지지게 얼마나 좋았던지. 아담과 그 후손이 없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강과 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차근차근 창조해 가시면서 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생각하시면서 좋구나, 행복하구나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회 건물을 지을 때 깊이 느껴졌고 그래서 더욱 저도 기뻐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교회가 여러분 눈앞에 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뜻입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부담입니까? 율법을 행해야 될 장소입니까? 여기에 뭔가를 얻으려는 겁니까? 죽임받은 자도 혹시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오십니까? 뭡니까? 감격. 교회가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되어야 되나? 행복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가 자체가 행복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할 것이가 아니라 이 교회에 오면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된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사의 손에 있는 그 두 가지의 성경계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일곱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이 얼마나 우리의 큰 은혜가 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값없이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행복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이 천사가 전해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지 생각을 해보셨나고요. 뭐 때문에 오셨나요? 바닥 청소나 좀 하시나요? 여러분, 아무 힘쓴 것 없는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진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여기에 모형리의 맹성교회가 서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그 순들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하나님의 몸성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밑에서 소스라칠 정도로 기쁜 거죠. 기쁜 거죠. 네. 오늘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보면